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들이 지난주에 예수님은 피조물이신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다루었고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순서에 있어서 먼저 출생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그들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맏형 먼저 나시니 큰아들 장자의 역할 장자의 특권 장자의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장자의 그 관용적인 당시의 용법에 따라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확고하게 입증하기에는 좀 미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서도 다른 피조물을 이를테면 장자처럼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 피조물이지만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지 않아요. 동식물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마댕처럼 그들에 대한 청지기 지역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정도의 그런 어떤 권한, 그런 장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나와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그 말씀의 본뜻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인 16절과 17절을 저희들이 다시 살펴봐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잠깐 다룬 것처럼 번역 문제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 빠졌느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포착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본뜻이 이렇게 환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그냥 우리는 모든 피조물 먼저 나신이시니 하고서 그냥 마무리에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고 이렇게 그냥 쭉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15절의 후반부 먼저 나신이라는 거 하고 그 16절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뭐 NIV, ESV 혹은 NASB 그런 걸 뭐 혹은 킹 제임스 보면 전부 다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For 이것이 사실 원문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번역의 대표적인 번역인 개역 성경하고 표준 번역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략된 것이 좀 불편하네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문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그다음 16절에서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원문의 의미가 그게 그냥 단어가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15절에서 말한 내용을 보강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의 역할과 고난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해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말이 따라 나오는 거라 그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장자의 역할과 신분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위의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먼저 나신 일이라는 것이 왜 먼저 나고 왜 장자 역할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지으셨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동인이라 이거예요. 창조의 동인이며 창조의 에이전트라는 뜻입니다. 본점과 대리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본점에서는 자사 생산품을 전부 다 대리점에다 맡겨서 팔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도 이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를테면 총 대리점에 해당되는 예수님에게 모든 창조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뜻하셨어요. 성부께서. 그러나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창조에 대한 모든 설계, 모든 디자인, 모든 그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성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성부, 성자, 성신께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역할 분담이 있지만은 그 세 분께서는 목적과 동기와 표에 있어서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독자적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다 같이 완전한 연합과 조화 속에서 이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뜻을 세우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피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어서 삼위일체의 완전한 목적을 이룬다는 거죠. 이 모든 창조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작은 뭐 개미 한 마리도 예수께서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그것이 뭐 다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뇌가 머리가 돌아가게 하고 거기 어떤 개미의 본성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개미가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아직까지 보이는 거예요. 한 송이 작은 야생화에서부터 이름 모를 그런 들꽃이나 들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은하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광대한 거리를 지나서 공간을 지나서 반짝이는 그 뭇별들까지 예수님이 다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의 대설계가시고 대디자이너이시고 대건축가이십니다. 우리들이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속주 주님이시다 이렇게 될 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이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공간, 이 타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16절 뒤를 볼 것 같으면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나오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 골로새에서 기독론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몰라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면은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있어요. 광대한 우주의 은하계를 비롯해서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저 멀리 저 피안의 세계는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공중의 새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무생물이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박테리아가 왜 존재하느냐?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좋든 나쁘든 간에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있는가? 철학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세상이 있어야만 하는가? 우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이 모든 존재한다면 그러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냐 이거죠. 혹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기독론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통속적인 말을 한다면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박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배우시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와 어떻게 연합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인이 된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도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 지체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아들딸이 된다고 그러죠. 말을 바꾸면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다 자식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다 우리 거라 이거죠. 예수님 안에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세상이 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안전과 소유와 권리가 모두 아버지 안에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란 뭔가, 나의 가치란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자존심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어둡게 보이고 침울해지고 침체에 빠지고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면 전혀 힘이 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나이까 영광과 존귀에 크라운을 씌우느냐 이거죠.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고 엔조이하게 하고 그것을 보고 또 배우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 우주를 이 막대하고 심대한 광대무변한 우주를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되는 건 그래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 세상에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소유물 한두 개 놓고서 그것 때문에 집착을 하고 그냥 아웅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관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라면은 이런 세상 일에 뭐 이것저것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웬만한 거 초월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성도끼리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저 성도가 뭐 좀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뭐 잘 났다 못 났다 뭐 내가 좀 낫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면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겸비해지겠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주에 이때면 왕족으로 삼아주시다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프라우드해요. 아 그렇다면 또 굉장히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또 세상에 뭐 좀 출세했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좋은 자리 받았다 해도 전혀 그것이 나에게 뭐 나를 이렇게 우쭐하게 한 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안다면은 그렇게 또 보장됐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커지겠죠. 훨씬 더 대범해지고 훨씬 더 마음이 넓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과소평가한다든지 그러지 않게 또 과대평가도 아니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은 예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만물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다 너의 것입니다. 창조는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리스천들께 앞으로 올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창조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창조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있다면 그러면 나 때문에도 있는 거라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 예수님 누구냐?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구속주니까. 나의 창조주니까.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다 또 받으시잖아요. 만유를 상속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만유의 상속을 받는 그 안에 우리가 공동소유자로 공동상속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큰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내포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도 기대하지 못한 축복들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축복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 살면서 무슨 뭐 축복 신앙이다 무슨 뭐 그런 재례 종교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거에 쌓여가지고 그냥 물론 뭐 배분껏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간에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마찬가지. 하나님 자신 주신 거예요.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줬다는 것은 뭘 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아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주신 창조계도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권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요구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그런들 어떠하리?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만유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렇다면 왜 매여 사느냐? 대범하게 살고 관대하게 살고 친절과 자비를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세상은 없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의 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일 예수께서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축복을 기대할 수 없겠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것은 그 17절의 말씀과도 모순이 돼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 안에서,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하거든요. 그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 섰다는 말이 좀, 우리나라 말 좀 애매한데요. 이 원래 뜻은 잡는다는 뜻이에요. 모아서 그것을 지속시킨다. 계속 지속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보존하고 보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메커니즘이 오차가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보존 능력이 없으면은 이 모든 별들이 다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다 해체되고 망가지고 말겠죠. 그래서 원천적인 예수님의 생명력과 절대적인 보존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힘이, 이 모든 이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누군가. 기독론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깨닫고 믿고 그러고 나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속주고 나의 창조주라면은 그러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나의 존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상승시키고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런 분이 나의 구속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나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금방 붕괴되죠. 지구가 다 해체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셔도 하나님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만유를 붙잡고 있어야지 만유를 존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뜨시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자, 이것이 이제 1장 15절에 관련해서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본문 자체를 놓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절과 17절의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창조주라 그랬지, 창조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그 영역이 어느 정도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의 모든 것을 포함한 범우주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예수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창조의 그 스케일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들과 직결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 속한 것은 우리들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모든 우주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통일하시고 조화와 질서 속에서 운행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생사가 예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다. 아, 그래도 예수님이 뭐 창조주 뭐 그런 거 안 믿어진다. 그래서 성경책이 여러 권입니다. 골로새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서신들도 많고 뭐 구약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좀 봐라 그거죠. 다른 데 보면은 비슷한 문맥들이 있으니까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를 펴봤어요. 골로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거기 또 기독론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실을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일치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표현을 감히 쓸 수가 없겠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있었고 이 모든 존재 전에 나는 있었다. 그래서 나는 최초부터 있었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뭐 거기도 있지만은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훌륭하고 뭐 그 명예와 영예의 자리라는 의미 이상이거든요. 그것은 왕권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성부와 성자를 동일시하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래서 성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부가 또 이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시죠. 그러고 나서 꼭 같아요. 대등절이죠. 대등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그랬는데 예수도 그렇다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똑같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천사와 능력과 권력이 모든 것은 슈퍼파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한다는 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또 로마서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예정하신 그 뜻이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요. 아들의 형상.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아들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사람 만들자 하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보니까 그 우리의 모양이 아들의 모양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 아들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에서 말한 건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복수로 나왔죠?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이렇게 일치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 본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골로새서 자체에서도 말하기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충만한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신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인간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하기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오케이. 그건 내가 받아들인다. 그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뭐 교리로 믿고 뭐 하나님이 지셨겠지.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내가 믿으니까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 현 세계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믿고서 거기서 그냥 스톱해버리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골로새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른 곳에서 말하는 그 모든 기독론을 우리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현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 세상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온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 사역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지만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born again 하는 것이 거듭났다는 것이 재창조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죠.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다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을 본받아 가도록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이 renew되고 있다는 거예요. recreate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 작업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계도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될 거예요, 온전하게. 이거 아주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 첫 창조계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어요? 죄로. 그래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죄가 없는 완벽한 창조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죄가 없어져야 돼. 근데 아직까지 인간에게 허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불의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이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연계가 신음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랬거든요.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래서 이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도 인간의 구속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온전히 구속되는 그날에 자기들도 해방될 것입니다. 자기들도 부패와 자기들도 고통 속에서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은유적을 표현하기를 말하기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나와요. 우리 몸에도 가시가 나와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우리의 푸른 살에 가시가 들어가서 빠지질 않는다 그죠? 그것도 한두 개 하나 빼놓으면 또 다른 게 또 생겨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재창조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다 던져주신 거죠. 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놀라운, 이 구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성령의 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이 생사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알므로 인해서 얻는 것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천양지차보다 더 큰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숙명을 얼마나 크게 갈라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을 그리하여 그 피로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의 형벌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꾸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꽃처럼 피우시는 거예요. 씨가 땅에서 들어가서 썩고 때가 되면 이제 온도와 비와 이쪽 태양과 이 모든 것이 맞으면 이렇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나서 그것이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봉우리가 생기고 해서 꽃이 피어요. 그 꽃이 어떻게 핍니까? 겉으로 보면 전혀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아주 아주 조그맣게 하다가 활짝 만개하죠.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작업이 현재 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뭡니까? 내가 그 너를 그렇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다 주고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고 막강한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를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엔조이하고 즐기고 다스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면 결국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 부패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유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의 창조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그냥 썩었으니까 부패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창조기를 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니까 이 인간들을 포기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아니고 손을 떼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불절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뗄 수가 없다. 그 능력의 그 힘, 그 파워가 창조의 파워보다 더 커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원래 지극히 아름답던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지금 부패와 사망의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다시 새롭게 되고 정화되고 죄와 죽음과 부패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을 알고 날마다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눈 뜨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자기의 시민으로 자기 아들, 딸로 빚어가고 계세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데 그거 뭐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아는지 그냥 감도 잡히지 않고 뭐 구원이 뭔지 하실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을 훨씬 더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시고 온 우주를 갱신시키고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 재창조 작업에 모든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한히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적 갈망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열망, 그와 같은 소망, 거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그 만족감 이런 것을 열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 사도가 계시록 21장에서 적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 우리가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는 말씀인데 뭐 또 들어서는 뭘 해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 닫고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읽을 테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한 번의 창조로 모든 것을 마치셨다면 이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창조의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의 축복들이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모든 인생들아 목마르지 않느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갈증에 허덕이며 살지 않느냐? 마시고 마셔도 계속 목마른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줄 소망이 없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생명을 주리니 그것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질병이 없을 것이며 사망이 없을 것이며 죽음이 없을 것이며 불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 내가 너를 새롭게 하니까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를 아직까지 마시지 못하신 분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값없이 준다고 그랬어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현재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미래의 못난 꼴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오라. 내가 너를 온전히 새롭게 하겠다. 뭐 선행을 하고 자선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내고 그거 아니다. 모든 것을 잊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라. 거듭나게 하라. 세상을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나 예수를 보라. 나를 보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너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너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원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고 아버지 자신이 자기 자신을 투신해서 너를 구속하는 중이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온 자는 더 내게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와서 더 깊이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다 있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자기 거 다 던지신 거예요. 다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을 테니까 지금 오라. 너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오라. 오늘 내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왜 내일을 기다리느냐. 예수가 창조주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한두 번 얘기하느냐. 들어라. 들어라. 그 귀여 열릴지어다. 그 눈이여 열릴지어다. 보라.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심히 복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께 속한 자녀들이 되면 모든 창조계가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존재하게 되고 원래 예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던 특권과 청지기직과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면서 만물을 즐기면서 살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무엇이냐. 앞으로 올 장차 올 영광에 비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행복과 특권을 주님께서 값 없이 주시겠다. 빈손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그들랑 다 내려놔라. 그것이 명예든지 부든지 뭐 고통이든지 질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오라. 빈손으로 오라. 그 빈손을 내가 채워주겠다. 만유의 신비로 그 손을 채워주겠다. 내 마음을 만유의 경의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감탄하고 감격해하면서 찬송하게 하겠다. 그때 너 모습이 천사보다 훨씬 더 빛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 지금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으나 그런 입장이 있지만 그냥 앞으로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질주어 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만유의 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냐? 그래서 염려하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 없죠. 왜? 내일은 너무나 찬란한 미래이기 때문에,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리얼하게 느껴질 때까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값없이 준다는 데는 하나님의 그 같은 후한 은혜와 자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재창조의 축복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택하겠어요? 영생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재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원합니다.